자,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의 제 14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그 14과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하고 이제 2절이 나오는데 1절, 2절이 마태복음의 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특히 2절이. 그래서 어디까지 오늘 나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1절하고 2절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John the Bapt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Baptist.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침례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좋아요. 자기가 뭐 침례교에 속했다, 내가 장로교에 속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갖는 걸 좋아요. 그래서 감리교는 우리가 Methodist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는 우리가 Presbyterian 그렇게 얘기하고, Baptist, 침례교는 Baptist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뭐 여러 가 많아요.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우리가 펜테코스탈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모든 것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용례에 맞는 것 같은 이름이 뭐냐면 베프티스트뿐이 없어요. 존 더 베프티스트가 지금 나오잖아요. 존 더 베프티스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에 가면은 침례교 가지고 열성분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거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교파라 그럴까 이름은 베프티스트뿐이 없다. 예, 그래서 아주 열심히 그걸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그렇게 너무 열렬히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 교회가 침례자 요한부터 시작이 됐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자 요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베프티스트다. 이렇게, 예, 이 충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또 잘못이다. 그 얘기예요. 예, 침례자 요한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대언자예요. 이거 분명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침례자 요한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와 같은 전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메시지를 전했지 이방인에게 메시지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성도로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성경적인 단어다. 여기에 자부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나쳐서 침례자 요한부터 교회라 그러고 우리가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후예라 그러고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침례자 요한이 누구냐? 노트를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간 하나님의 전령이에요. 메시지를 전한 것과 같은 전령으로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사가랴가 아니라 다른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 엘리자베스 테일러 할 때 그 엘리사벳. 그게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는 관계가 사촌 관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 사촌 엘리자벳도 있지 않냐? 지금 나이가 저렇게 들어서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녀가 이미 아기를 갖지 않았느냐? 그렇죠? 도저히 노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기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서 침례자 요한이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 이사야서 40장 3절,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 이와 같은 그 구절들이 침례자 요한에게서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제 섬길 때 그가 이렇게 출생할 거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누가복음 1장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동부 유대 지방에서 살다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서른 살쯤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전령으로 주님의 대언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서 뭘 외쳤어요?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요한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누가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후예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예만 제사장이 이제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은 레위 지파구나.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그래서 태어나면서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포도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않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 그래서 그의 모습은 누구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 구약시대의 대언자 엘리야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또 이 침례자 요한의 안에 들어있던 그 영은 침례자 요한의 안에 들어있던 그 영이 있잖아요. 그 역사하시는 그 영은 엘리야에 임하셨던 그런 영과 똑같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의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이 석청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나타나서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데 여태까지 듣도 못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그냥 엄청난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지요. 군인들도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리들도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을 행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이 주는 회개의 침례가 이제 선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먼저 침례자 요한에게서 침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구약성경의 모든 의의를 성취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주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런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은 일반 백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그와 같은 대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은 사내들이라는 그런 공회가 있었어요. 이 공회의 사람들도 가만 보니까 아 요한이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 정도로 엄숙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요한의 목을 베었던 왕이 있어요. 헤롯이라는 그런 왕도 처음에는 요한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아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로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침례자 요한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요한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선생님이 침례를 베푼 사람의 그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글리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아유,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준 그와 같은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아주 신실하게 수고를 많이 했고 그러다가 결국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옥에 이제 갇히게 됐죠. 근데 옥에 갇힌 상태에서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포라고 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일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승리하는 메시아가 돼서 뭐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옥에서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아야 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침례자 요한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이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 침례자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대언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가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가서 보겠어요. 예, 요한복음 3장 29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여러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런 건 묻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스스로 자기는 누구라 그래요? 신부라 그래요? 신랑의 친구라 그래요? 신랑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신부입니까? 신랑의 친구입니까? 신부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침례자 요한이 자기 입으로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렇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의 친구가 그렇게 기뻐한다. 그 내 기쁨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부가 아니다.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침례자 요한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가서 1장 31절 요한복음 1장 31절 가서 보시면 1장 29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건 소용이 없어요. 개역성경처럼 세상 죄 지고 가서 뭐 해요? 세상 죄를 제거해서 치워버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 take away, 가져다가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 지고 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시대 예언이 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거예요. 뭐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실 분, 다윗의 왕좌를 복원하실 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오던 그분, 그분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전령이 돼서 그분을 증언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자 요한은 성령 침례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라 그래요? 여기 써 있잖아요. 물로 침례를 준다 나는. 그렇죠? 물로 침례를 주는 거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럼 성령 침례는 언제 처음 떨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님의 침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가서 한번 가서 보시죠. 에베소서 4장 가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라. 그럼 여러분 2절, 3절, 4절 가서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예요? 한이죠. 한.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침례가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니까 아 우리는 침례 성도로 이 물속에 들어가는 물침례를 주니까 여기 있는 게 물침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에요. 물침례는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침례는 성령침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장로교에 있든 감리교에 있어든 성령침례 받은 사람은 여기 한 침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땅속에 묻히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걸 진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순종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물 침례는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중요한 침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침례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가면은 침례교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미국은 이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갖고 이게 바로 물침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물침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로교인은 교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 세례받잖아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성령침례. 그래서 요한이 준 거는 물침례예요 성령침례예요? 물침례예요 물침례.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위한 그런 사역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준 그 침례는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신약시대의 변천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전에 구원받았듯이 다윗도 구원받았듯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상징적으로 받은 게 뭐냐면 회개의 침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침례예요? 물침례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걸 알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먼 지역에 살거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은 이미 구약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뭘 통해서? 믿음으로 받았어요. 자, 근데 이제 19장 가서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미 신약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시대는 이미 신약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새 상속 언약이 주어졌어요. 부활하셔서 성령 침례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옛날에 지금 3년 전, 4년 전에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는 지금 다 구원받은 상태에 있지만 아직 성령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안 돼요.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냐? 지금은 믿으면 성령님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도행전 그 시대에 과도기의 변천기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과거에 구약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있다는 얘기도 우린 들은 적이 없다. 그렇죠? 왜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침례자 요한만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가 와서 성령 침례를 준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침례자 요한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신약시대에 구원은 이미 받은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렇지만 신약시대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하고 여기 구약시대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별개의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 옛날에 받은 건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 편에서만 물 뿌리든지 뭘 한 거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이 식으로 얘기하면 구약시대의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은 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다시 받는 게 아니라 그날 처음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날 처음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침례였고, 그것은 회개를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침례였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인격체를 다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이걸 예수님 이름으로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선포한 하나님의 전령이었다. 이 정도 하면은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3장에 가서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 얘기는 울고불고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나 있었는데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영어의 성경에 가서 보시면 for라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repent 하고 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가서는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원래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간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임했다. 그래서 여기 처음으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개역성경을 읽으면 뭘로 돼 있어요? 이게 천국으로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역성경을 읽으면서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저 천국 그거 상속하라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가 보다. 침례자 요한도 그거 이제 선포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성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어디 갑니까? 그럼 다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 그러죠? 그렇죠? 그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아, 침례자 요한도 와서 천국 가라고 지금 외치는구나. 예수님이 침례 받은 이후에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절도 가서 보세요. 23절, 4장 23절, 17절 가서 보시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런 걸 다 천국으로 바꿔놓으니까, 아, 예수님이 이때 가르치신 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천국 가야 된다, 그걸 가르친 걸로 개역성경을 읽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개역성경은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한 거예요. Kingdom of Heaven을 킹덤이니까 국으로 했고, 하늘은 천으로 해서 중국 사람은 그걸 천국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로 원래 성경을 잘 번역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왕국이라고 번역을 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하늘에서 임하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땅에 임하는 왕국이에요. 지금 여기 침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이 하늘의 왕국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늘에서 지금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이 땅에, 메시아가 유대 왕국 이 땅에 이루어 놓으려고 하는 그 왕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역성경을 읽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이거 읽으시면은 천국 복음 선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는,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사역이니 메시안 이런 건 완중에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어도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그거를 선포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니,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니, 무슨 뭐 그 다음에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니 뭐 다 나오면 그거를 다 교회 시대에 갔다가 교회를 향해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위로 다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이해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왕국의 이해예요. 왕국.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아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구약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어떻게 성취가 되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 같은 산상수훈이라든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를 두 가지를 대라 그러면 제일 큰 주제가 왕국이에요.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왕국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서.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의 구원이에요. 사람의 구원.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왕국은 아예 무시하고 그렇지 뭐만 하는 거예요? 구원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펴도 구원, 예레미야 펴도 구원, 계시록 펴도 구원, 마태복음 펴도 구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그대로 성령님이 주신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이 왜곡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잘못된 것과 같은 교리와 대부분의 이단들이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예, 여러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이런 데 가서 마태복음 25장 강의 그 양과 염소 이런 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예, 양들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래요. 너희가 이 작은 자들에게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도 찾아오고 먹을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 교수가 거기 그렇게 써놔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도대체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거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복음이잖아요. 행위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이런 일들이 그럼 성경이 있냐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25장을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지만 그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왕국, 그 왕국을 예수님이 주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서 왕국이 연기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문자 그대로. 그걸 우리가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다 봤듯이 마태복음 2장에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이방 사람들인데도 와갖고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왕이 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 이제 임하게 된다는 내용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자 요한도 나타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임하니까 왕이 뭘 갖고 와요? 왕국을 가져온다. 그게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임했다. 영어 성경으로는 at hand라는 거예요. hand. hand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깝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요 하늘의 왕국이 손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정도로 지금 가까이 임했다. 하면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첫 번째 내시는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왕으로 왔으니까 내가 가져오는 이 왕국, 그 왕국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그 명패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까지 왕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 성경이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려고 했으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그래요?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이와 같은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대기 이렇게 보면 꼭대기가 하나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고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왕으로서 이제 돌아가시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걸 주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1장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새 상속 언약을 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을 줄여서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왕국, 아니면 하늘의 왕국. 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와, 하늘의 왕국으로 나오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아니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와요. 그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국이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임하는 왕국이나 같은 왕국이에요. 같은 왕국. 물론 범위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같은 겨자씨 비유가 나와도 그건 하늘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가 나와도 거기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왕국은 거의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의 왕국이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넓은 걸 포함하고 있고, 하늘의 왕국은 그 중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있어서 메시아가 땅에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왕국의 그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가서 한번, 마가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건 지금 개역 성경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1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나오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그렇지, 왕국의 복음이에요. 근데 개역성경 같은 경우에 지금 14절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뭐로 써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읽으면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지금 땅에 임했다.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서 왕국을 싹 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왕국의 복음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시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이루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얘기할 때는 왕국의 복음을 믿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데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다 유대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여기 너희 나오는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 제자들이에요. 유대인 제자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데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의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게 지금 이 땅에도 이렇게 임하게 해달라고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느 면에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가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 이런 거 다 맞는 거지만, 그렇죠? 원래 이게 주어졌을 때 그 문맥의 컨텍스트는 왕국을 사모하면서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기도지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주기도문을 안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에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그러면 빚을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 빚 용서 안 해줍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왕국에 들어갈 왕국의 백성의 헌장으로서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컨텍스트에 이러한 이 주기도문이 이런 걸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성경이 있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지금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그 제자들에게 이게 합당한 기도지만 지금 21세기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안에 있는 문단의 대강은 우리가 이해해야 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일용할 양식, 이건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건 다 맞는 거지만 그거는 두 번째 뜻이다. 1차적인 뜻은 지금 유대인 제자들이 메시아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게 1차적인 뜻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개역성경은 나라의 임하 없으며,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까지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니까 나라의 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나라의 임하 없으며. 그게 아니잖아.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 없으며. 이래야 맞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데 어떤 왕국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왕국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기를 아버지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구절에 나오는 그리스어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는 아주 간단해요. 왕국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예,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왕국, 그게 왕국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가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가서 쭉 읽다 보면 이상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가서 한번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이 드디어 열두 제자를 보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5절에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누구에게만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그러죠. 그 다음 구절에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럼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의 열두 제자가 가서 이방 도시에 가서 말씀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누구에게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메시아 지금 이 왕국, 예수님이 오신 그 왕국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하고만 상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스라엘은 교회라 그러고. 그렇죠. 뭐 이상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해석이 난무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여기 마태를 통해서 이거 주실 때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준 거예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지금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잖아요. 열두 제자를 취했잖아요. 가서 뭘 하라 그래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에게 전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서 예, 그렇게 어느 한 민족에게만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은 모든 백성,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지 어느 한 족속에게만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아, 이게 성경이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지금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럼 누구에게만 맞아요? 예, 유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맞고 나중에 이 말씀이 언제 맞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뭘 선포할까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맥이 나오면, 아, 이제는 이게 지금 안 이루어졌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러한 왕국이 선포가 되겠구나. 누구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선포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이제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이건 이제 제자들이 한 거고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마귀 들린 자기 딸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21절. 그렇죠?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보니까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림을 당하나이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막 쫓아오면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 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느라. 얼마나 차가운 말씀이에요. 야, 이렇게 차가운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이걸 좀 살려달라고 지금 마귀가 들려갖고 말이죠. 내 딸이 죽게 됐는데 그 은혜 많고 긍휼 많은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결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느라 이르니 얼마나 이 차가운 말씀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이거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떠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이 순간에는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오신 거예요. 이 순간에. 근데 그 여인이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렇죠? 이 자식에게 줄 빵을 들어갖고 걔한테 줄 수 있냐.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유대인들은 자식이고 이방인들은 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그 믿음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저와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아, 예수님이 떠보려고 그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실입니다. 이런 말씀이.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차트를 가서 보시면은 여기 차트가 이름이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 왕국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 이 다니엘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그 바빌론 때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맨 마지막까지 어떤 왕국이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커다란 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커다란 신상이. 그 신상이 나타났는데 맨 위에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있는 데는 은이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동이고 이 맨 밑바닥은 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돼 있고 맨 밑에 발가락은 이 쇠하고 그 다음에 이 흙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와 같은 거대한 형상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걸 꿈을 꾸고 나서는 너무 당황해갖고 이걸 도대체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죠. 왜 못해요? 꿈을 안 가르쳐주니까. 그렇잖아요. 꿈을 안 가르쳐주고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 뭐라 그래요? 신들 외에는 이런 거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도 잡혀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이 신상의 꿈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를 지금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에 31절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왕이 큰 형상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동과 이런 걸로 다 돼 있는 걸 보셨습니다. 다 이제 됐는데 34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보셨는데 이것의 맨 끝에 마침내 손을 대지 않고 깎아낸 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음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이 형상을 친 큰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래서 여기 가서 여러분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게 다 되어 있는데 맨 끝에 가서 보면 여기 돌이 보이시죠? 돌. 그렇죠? 이 돌이 발바닥을 치니까 이 금이 그냥 타작마당에 이런 곡식처럼 겨처럼 이게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내고 맨 마지막에 돌로 된 왕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세상 인류의 맨 마지막 왕국이 하나가 쓰는데 그건 돌 왕국이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금머리는 바빌론 왕국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메대 페르시아 왕국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 왕국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은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게 313년에 이제 형성이 돼서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를 이제 이 둘이 나뉘었다가 세상의 맨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로마 제국이 부흥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4절 가서 보시면 이 왕들의 시대에 왕들이 계속해서 왕국이 변화하고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세우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이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왕국이 이 맨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돌 왕국이다 그거예요.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노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금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고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다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왕국이 변천에 가서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돌 왕국, 그게 천년 왕국이요. 하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하늘의 왕국을 세워야 될 때가 이제 다가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변해서 끝까지 어떻게까지 가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마태복음 거의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